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부검 결과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강철 대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측의 동의와 증인 없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관리를 만나 더 이상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인을 밝히는 것과 관련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표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17일 밝혔습니다. 터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스 장관이 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토너 대변인 대행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 신임 정부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독일 본에서 기자들에게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시리아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 참가국들은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토론에 크게 관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점에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를 북한 문제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내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 상황들을 검토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나 양국 관계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망하는지에 관해 묻는 질문에 양국 관계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갈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절대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며 어떤 환상도 없으니 실망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양국 사이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나 이견이 있는 분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콧 프로이트 환경청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17일 실시된 표결에서 프로이트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메인주 출신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인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는 노스다코다주 출신의 하이디 하이캠프 상원의원과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조맨신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16일 오클라호마 법원은 프로이트 지명자가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재직 시절 석유와 가스, 석탄 회사들과의 통신을 담은 약 3천 건의 이메일 가운데 일부를 오는 22일까지 공개하고 며칠 뒤에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프간 동부에서 이슬람 순위판 무장세력 ISIL 연계 조직의 공격으로 정부군 18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17일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프간 정부군이 최근 미군의 공중지원 아래 ISIL에 대한 공세에 착수한 낭가하르주 디발라에서 발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이 사망자 시신에 대한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 경찰은 인도 절차를 위해 유족의 DNA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도피 중인 남성 용의자 4명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검을 마친 김정남의 시신 인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 용의자 4명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16일 체포된 남성이 두 번째 여성 용의자의 남자친구로 단지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구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이 당초 여성 2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핵심 용의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추궁해 16일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여성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5일 첫 번째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도안 티 흐엉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김정남 씨 살해에 직접 관여한 두 여성은 그러나 장난인 줄 알고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매체 쿰프라는 아이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는 김정남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된 도안 티 흐엉 역시 공항에서 만난 남자 4명이 승객들에게 장난을 쳐보자는 말에 김정남 씨를 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흐엉이 머물던 호텔방에서는 미화 300달러와 휴대폰 2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나라들은 말레이시아와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신문 동방일보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조해 김정남 사건의 상관 정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도 김정남을 살해한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용의자의 배경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17일 김정남 씨의 시신 인계와 관련해 유족의 DNA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압둘 사마 마트 셀랑고르 경찰서장은 아직까진 어떤 유족이나 친족도 신원을 확인하거나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사망자 프로필과 맞는 가족 구성원의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마트 서장은 북한이 시신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신 인도에 앞서 시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정남 씨의 가족 중 누군가가 시신 인도를 요청한다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이 아닌 가족에게 인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 말레이시아 투데이 신문은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남 씨의 둘째 부인인 이혜경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위해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정남 씨의 본처와 아들 한 명은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고 이혜경 씨의 자녀인 김한솔 소리 남매는 마카오에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닷새째를 맞았지만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사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 역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소문이 곧 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피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건차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게 신우주 사람이었는데도 중국 라디오도 좀 듣고 TV도 좀 보겠는데 김정남도 모르더라고요.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철저한 정보 통제에 나선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데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미국 AP통신은 지난 15일 김정남 씨 암살은 북한 주민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첩보 영화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선 김 위원장에게 이복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아는 이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가계는 비밀 중의 비밀로 교과서에서 나온 이상의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릴 경우 수용소행을 각오해야 할 만큼 중대 범죄로 다스려집니다.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북한에 있을 때 한 행사에서 장군님의 자제분이라고 소개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온 뒤 그 사람이 김정남 씨임을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해 북한 당국이 쓰고 있는 최우선 전략이 신비주의라며 여자 관계나 자녀, 형제 문제가 노출되면 신격화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입니다.
김정일이 아들부터는 김승종업 대학에서 또 다니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게 되면 또 그것도 비밀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철저히 북한 사회와 격리를 시켰던 거죠.
탈북민들은 김정남 씨가 김 위원장의 정통성을 허물 치명적 방해 요인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묻어버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북한 사회 내부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각종 대북방송과 북한을 오가는 중국 무역상 등을 통해 소문이 퍼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받을 충격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혁명 역사 교과서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교과서를 하나 의심하다 보면 김정일이 고향도 의심하게 되고 현재 김정은이가 대교포 자식이라는 것 모든 걸 의심하게 되고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니 해도 북한 체제를 흔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그걸 거예요.
한편 한국 정부는 아직 김정남 씨 암살 배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고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관련국 정부가 밝힌 다음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북한 내부 소식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데요. 과거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도 했죠. 이 혈육도 예외가 없는 북한의 이른바 공포 정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 수뇌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자신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형제를 제3국에서 테러를 가해 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문제가 된 친인척에 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리 방식과 비교할 때 이번 김정남 테러 사건은 훨씬 더 잔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은 1970년대 동생인 김영주의 권력이 커지고 문제가 되자 김영주를 자강도로 10년 이상 유배 보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일성이 결국 김정일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김영주는 밀려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를 뭐 죽이거나 처형하지 않고 자강도 강계 산간벽지로 쫓아보내서 한 10여 년 이상 이제 정배사를 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지만 자신의 친인척을 처형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매제인 장성택의 권력이 커지고 과오를 저지르자 1978년과 2004년 두 차례 혁명화 교육을 받게 했지만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령의 친인척은 처형하지 않는다는 평양의 정치적 금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깨졌습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이어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세습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전부터 김정남 암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래 공포 정치를 통해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조그만 트집을 잡아서 당정군의 간부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로 1994년 남한으로 망명한 강명도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포정치를 하는 것은 그만큼 권력기관이 취약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살해가지고 공포정치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모조리 죽여버린다는 이 공포정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공포정치라고 말하지 않은 거 총알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으로 쏴버리니까.
전문가들은 공포정치가 권력 장악에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김정은 정권에 적잖은 부담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와 고모부를 죽인 잔인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데다 권력층 내부의 균열과 탈북 등 이른바 면정복배 현상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동생, 이복 형인 김정남을 또 죽이는 걸 보고 나야 간부들이 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까.
면정복배란 권력자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남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접속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는 16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만료됐거나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특정 사용자에게 한정됐다는 설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김정란을 대신해 누군가 임시로 접속을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했거나 탈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김정남은 김철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총 164명의 친구가 등록돼 있으며 마카오와 유럽 등지에서 찍은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독일 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동을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일 3국 외교장관의 첫 회동에서 대북 공조와 관련해 구체적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등으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공조를 다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한일 3국이 대북 공조에 있어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사태에 대해서 한미일, 즉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의 공조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태 엄중함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여기에 대응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요.
또 미한일 3자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함께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미한일 3국이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북한이 의도했던 미사일 발사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걸 북한에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잘못된 전략적 계산과 정세 판단에 의한 무모한 도발에 그칠 것이란 해석입니다. 정성윤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무력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역내 정세와 구도를 조성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이런 목적이 도발로 인해서 달성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응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핵 억지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면서 미한 관계엔 빈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해 미한 두 나라는 그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의식한 듯 회의 중 북한은 유일무이하게 독특하다며 북핵과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은 지난 16일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상미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처음으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가 17일 밝혔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처음 만난 틸러슨 장관과 왕이 부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가하는 점증하는 위협을 강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정부에 촉구한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기조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캐리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의 접근법은 북한에 통하지 않았다며 이제 종전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17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복잡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며 틸러슨 장관의 이날 발언을 기존 입장의 반복으로 풀이했습니다.
The word urge has been used so many times in the past. It's not new. It's an indication that the administration does not know what to do right now.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대북 정책을 도출해낼 때까지 이처럼 과거 국무부 기조를 그대로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틸러슨 장관에게 중국과 미국은 세계 안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미중 간 공동의 이익이 차이를 훨씬 능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전날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의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며 두 동맹국에 모든 종류의 핵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술력의 진보를 보여준다며 미국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새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련의 대북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10개 항의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모든 은행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국제 금융 체제에서 완전히 단절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 지정 제재 대상은 미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이 지정하며 미국과의 금융 거래, 투자, 교역을 금지합니다. 또 북한의 자금 세탁 조직을 파헤쳐 최대한 빨리 중국의 협조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충분한 자금과 인력, 법적 권한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발 후에는 이들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을 동결하며 민 형사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 애국법 311조 대테러금융규제조항에 북한에 대한 특별 조항을 초과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들이 북한의 자산, 자금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미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국무부와 함께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해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승인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재무부가 전 세계 금융업계에 북한 국적자, 단체, 대리기관 등의 거래와 관련해 고객 파악, 의심 거래 보고,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 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임을 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장관과 협력해 단둥 홍샹그룹 사건과 관련된 중국은행과 12개 다른 중국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시작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은행에 직간접 대리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행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과 벨기에 당국에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몇몇 은행이 달러 거래를 금지당했음에도 위장회사와 제3국의 대리기관을 설립해 제재를 피해왔으며 지난해 중국 단둥 홍샹그룹과 북한의 5억 달러 거래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핵 확산을 조장하며 대북 제재를 방해하고 있는 중국, 중동, 다른 제3국 내 기업과 은행을 조사해 공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단호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톰 틸리스, 팻 투미, 데이비드 퍼듀 등 6명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GPS로 유도되는 폭탄이 내년까지 한국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17일 북한군의 GPS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의 야전 운용시험이 성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GPS 유도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 유도 무기로 상황에 따라 비행 도중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선회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언덕이나 산, 터널, 갱도 등에 은폐된 북한군 장사정포 등 목표물에 대해 원거리 또는 위쪽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유사시 북한군의 GPS 교란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BOA는 이를 계기로 COI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50년 이래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납치와 체포를 위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가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 김남주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지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보고서는 또 전쟁이 끝난 뒤 최소한 5만 명의 한국군 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중 약 500명의 생존자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들의 납북과 강제 실종은 한국전쟁 종전협정 서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어부들이 납포돼 강제 실종됐고 공중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끌려갔으며 이 밖에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군인들이 북한 비밀요원들에게 납치됐다는 겁니다. 1970년 어로작업 중에 북한에 납치된 어부 이재근 씨는 서울 공청회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비정 두 척이 왔는데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철갑목까지 다 쓰고 우리 배를 오르는 겁니다. 그 열 명 완전 무장한 그 이놈들이 다 올라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총을 쏘면서 전부 다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딱 끌고 만약에 말 듣지 않으면 즉석에서 공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더라고요.
이재근 씨는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0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는 1959년 말 일본에서 시작된 제1한인 북송사업도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으며 그들은 북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간첩과 테러 활동을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기자로서 일본인 납치에 관한 정보를 폭로해온 이시다카 켄지 씨는 도쿄 공청회에서 1980년 6월에 실종된 하라 타카키 씨의 납치 과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 요원 신광수와 협력했던 일본인 3명이 그의 지시에 따라 오사카에서 근무하는 하라 타카키라는 요리사를 납치했고 규슈에서 다른 북한 간첩과 만나게 하고 그를 가방에 넣어 북한으로 향하는 배에 강제로 태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최소한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 860건의 실종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1970년대 말부터 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1990년대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납치를 자행했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과 한국인들도 주요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운동가인 김영원 씨는 서울공청회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납치, 테러 활동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최소한 15년 이상 납치조를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탈북자들이나 일부 한국인들을 납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최소 6명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탈북자들이 납치되어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에서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감시 아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박탈당했으며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 실종된 사람들은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도 거부당했고 특히 한국과 일본 출신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강제 노동에 투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가족들 역시 실종자들의 생사 확인 등 진실을 알 권리와 가족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빼앗기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30여 명은 14일 유엔 본부 근처 북한 대표부 앞에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이복형 피살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미주 탈북자 선교회, 재미 뉴욕 재향 군인회, 뉴저지 월남 참전회, 뉴저지 6.25 참전 유공자회 등 4개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의 대표는 김정남 피살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몇 년 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김 씨에게 미국 망명을 권했지만 당시 중국의 보호 감시가 워낙 강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일본의 고미오지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과거 김정남과 오랫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은 도쿄신문의 고미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김정남이 피살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미 기자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부들의 과잉 충성 경쟁 탓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끝없는 숙청과 해임 등으로 불안한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들이 앞장서서 김정남을 제거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고미 기자는 2004년부터 7년 동안 김정남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2년에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루어진 어린이 강제 노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영국 외무부의 조이스 애널레이 차관이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관리들이 영사 목적으로 방문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어린이 강제 노역 실태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레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 대해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애널레이 차관은 이에 대해 강제 노역은 현대판 노예 제도의 일종으로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항일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음악극 영웅이 높은 관심 속에 무대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탈북민을 지원하는 한 은행이 탈북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해 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기들이
안중근 의사의 활약을 그린 공연 영웅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가운데 탈북 학생들도 단체로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탈북 대안학교 우리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이번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 서진환 씨입니다.
저희가 뭐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우리 탈북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 학생들하고 지금 그 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물질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통일을 위한 이런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고 또 한국 사회 따뜻한 것도 같이 보여주고 그런 거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탈북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안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고 또 이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 관람 역시도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과 북이 공유하는 역사적인 위인 안중근. 다른 이념과 또 교육체계 하에서도 남북한이 역사책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큰 공연이지만 역사책에서 한번 만나본 위인의 이야기다 보니 탈북 학생들도 공감하면서 금세 공연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부만 하고 그러면서 답답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 좋고요. 뮤지컬은 이제 처음 보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문화생활 별로 안 해봤어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좋아해갖고 책에서 안중근 의사님 알고 있었는데 또 역사도 배우면서 또 많은 걸 더 알게 되고 이번에 또 뮤지컬로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더 기대되고.
안중근 지사 북한에서 많이 배웠고 2월 15일 되면 북한에서 영화 매일 해요. 뮤지컬 자체가 처음 봐가지고요. TV에서만 봐가지고 또 안중근 지사 또 대한 걸 또 보니까 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 역시도 모처럼 학교를 벗어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학교는 탈북 다문화 청소년 학교인데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 모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게 됐어요. 북한의 정권이 점점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머지않아 통일이 곧 다가올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또 주저하고 약간 두려워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안중근 의사처럼 오늘 이 뮤지컬 보고서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영웅이 돼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남한에 와서 부족한 학업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학교의 탈북민 학생들. 이날 하루만큼은 잠깐 공부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행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일 북한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됐어요. 그래서 또 통일 관련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출발은 북한 경제 전문가 백인 포럼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북한 정책 포럼이 한 지가 꽤 됐네요.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4년째 지금 하고 있어서 그 통일 관련 정책 위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그 통일 북한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 관련 많은 준비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 역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4m 사이, 서해 북부는 1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1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3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황해도는 맑다가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4도, 개성 아침 영하 7도, 역시 낮에는 4도고요. 신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3도입니다. 함경남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고요. 함흥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5도입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7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7도, 옹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에 구름이 많고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2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부검 결과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강철 대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측의 동의와 증인 없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관리를 만나 더 이상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인을 밝히는 것과 관련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표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다툭 세리 압둘 사마마트 말레이시아 셀랑구르 경찰서장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17일 밝혔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독일을 보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토너 대변인 대행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 간 견해 차이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호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토너 대변인 대행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이 나토의 기반 공약이라고 묘사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7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대서양 양안간 단합이 유럽의 단합을 강화한다며 이는 나토와 유럽연합 간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인정해야 할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신임 정부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독일 본에서 기자들에게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시리아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 참가국들은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토론에 크게 관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점에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를 북한 문제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내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 상황들을 검토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나 양국 관계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망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양국 관계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갈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절대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며 어떤 환상도 없으니 실망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양국 사이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나 이견이 있는 분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이 스콧 프로이트 환경청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17일 실시된 표결에서 프로이트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습니다. 아프간 동부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연계 조직의 공격으로 정부군 18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17일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